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 정상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재협상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파리협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일본은 파리협정 아래 미국과 협력하기를 희망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미국인들이 당장 파리협정에서 벗어날 순 없다며 탈퇴까지 3~4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 퇴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리들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공동성명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저개발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돕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씩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미국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기 전에 합의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러시아 민간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곧 실시될 독일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관한 물음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러시아 애국자들이 외국 선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 대선 과정에 러시아 정부의 개입은 여전히 부인하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개입이 이루어졌을 수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내일 행할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 질서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각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감당할 능력을 지원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미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북한과 관련된 9개 기관과 개인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군대와 핵,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 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 아연 공업 회사와 조선 컴퓨터 회사, 송이 무역 회사, 그리고 러시아 석유 회사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 주요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되살려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대법원에 하급법원에 의해 금지 처분을 받은 행정명령의 합법성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상고를 공식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단을 맡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 9곳과 개인 3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으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포함됐습니다. 유엔 남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맥메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한국의 정유용 국가안보실장이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동해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바다 1.5에서 4m, 서해 바다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한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9개 기관과 3명의 개인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연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러시아 석유회사인 IPC,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 아르디스 베어링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37-222호에 따라 북한 국무위원회와 인민군, 인민보위부를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식 확인하고 이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주목되는 점은 러시아 국적자와 러시아 기업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명단에 포함된 점입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러시아인 등이 제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이 중 모스크바 소재 아르디스 베어링과 이 회사 책임자인 이고르 미추린은 북한의 단군 무역회사에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또 독립석유회사란 이름의 IPC는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는 계약에 서명한 뒤 100만 달러어치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운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NK 프리모르네프테 프로덕트는 IPC의 자회사로 이번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북한인이나 북한 기관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됐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조선컴퓨터회사는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기여했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에 따르면 북한의 컴퓨터 운영체계인 붉은별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독일과 중국, 시리아, 인도, 중동 등의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또 송이무역회사는 인민군 산하 조직으로 석탄 수출에 관여했고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은 신분을 숨긴 채 유럽 내 유엔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으로 제재 대상자가 됐습니다. 이날 조치로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미국 기업과 미국인,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이들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이에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31일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개인 11명과 기관 한 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 추가 제재를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9차례 발사하는 등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여 만에 추가 제재 대상을 지정한 것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같은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 등 일각에서 요구했던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추가될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이를 밝혔습니다.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회의는 뉴욕 시간으로 2일 오후 열리며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와 함께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새 결의안에 어떤 조치가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등 일각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이나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국이 지난 5주 동안 중국과 새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협의를 벌였다며 새 결의안에 제재 대상 개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제재를 포함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달 뒤인 지난달 14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채택된 제재를 재검토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새 제재 결의안 논의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이후 헤일리 대사는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새 결의안 채택 시점을 놓고 중국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같은 방식의 대응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달 말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백악관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와 제재, 압박을 병행해 나가면서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회동에 배석한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두 나라가 이 같은 토대 위에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두 정상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핵 등 북한 문제, 그 밖에 세계 현안에 대한 양국 간 파트너십 문제들을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담 일정 등에 대해 공동 발표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맥메스터 보좌관은 정 실장에게 미한 관계를 중시하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풀 프로그램으로 할 것이며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미 의전을 통상의 공식 방문이 아닌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국빈 방문으로 설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 실장은 이날 미한 두 나라가 정상회담 외에 여러 수준에서 고위급 접촉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맥메스터 보좌관에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한국 내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 실장은 설명해줘서 고맙다며 이해를 표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맥메스터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보좌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등 중요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위 국방 관계자 등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문제,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 싱가포르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 동안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미한장관회담, 한일장관회담 등은 개막 이틀째인 3일에 개최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회담과 개별 연쇄회담에선 새로운 합의보단 미한일 3국이 추구해온 대북 압박과 제재 방안 등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먼저 미한 국방장관회담에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한민구 장관은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겠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미한 간 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또 사드 배치가 다른 변경을 가져오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부지 공유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고려를 해서 한미 간에 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환경 영향 평가는 평균 1년 이상,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엔 평균 6개월이 걸린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환경 영향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드 체계 운용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끝내야 결국은 사드가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환경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사드 운용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뭐 한미 동맹만 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한중 관계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좀 전략적인 모호성을 국내적 절차 문제를 가지고 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내 일부에선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 절차를 둘러싼 한국 측 상황은 존중하되 사드를 최대한 조속히 작전 운용한다는 기존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선 또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문제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연쇄회담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고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긴밀한 국제 공조엔 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어떤 외교 안보 구상을 내놓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일명 샹그릴라 대화로 불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유럽 지역 국방장관 등 고위 국방 관계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반관반민 1.5트랙 성격의 안보 회의체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국방장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동해에서 미 해군의 두 항모 강습담과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12척의 전함이 투입된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은 이를 핵추진 칼빈슨 항모 강습단과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이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엔 두 항모 강습단에 포함된 구축함과 순양함 등 10척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탑재 호위함 2척 등 모두 12척이 참가했습니다. 또 미 항모 전투단의 F-18 슈퍼 호넷 전투기들과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들도 참가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일본 자위대가 두 항모 강습단과 훈련하는 건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렌 테리 미 해군 대변인도 VOA에 이번 훈련이 지역 상황에 관한 대응 목적도 있다고 밝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대응이 훈련의 주요 목표임을 내비쳤습니다. 미 군사 전문 매체들은 두 항모 강습단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훈련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지난해 6월 남중국해 내 중국의 일방적 군사 조치로 위기가 고조되자 필리핀 해상에 항모 레이건함과 존 스테니스함을 동시에 보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에서 두 항모 강습단이 공동 훈련을 하는 건 1990년대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이를 북한이 올해에만 1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두 항모 강습단의 공동훈련이 동해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핵추진 잠수함도 함께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항모 강습단이 움직일 땐 일반적으로 잠수함도 함께 움직이지만 미군은 대체로 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테리 해군 대변인은 두 항모 강습단이 함께 있는 건 특정한 정치적 혹은 현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정례적인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칠함대의 윌리엄 나이트 대변인도 한 지역에 들어오고 나가는 항모 강습단이 서로 교체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이번 훈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과 압박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국내 총 생산의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호주의 민간단체인 경제평화연구소는 1일 발표한 국제평화지수 2017 보고서에서 북한의 평화지수가 2.967점으로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150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평화지수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갈등, 무력 충돌 등과 관련 있는 23개 지표를 통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50위, 2015년 151위, 2014년 153위 등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10년 연속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에서도 정치적 테러와 군비 지출, 군인 수, 핵무기, 수감자 수, 인접국과의 관계 등에서 세계 최악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면서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고도의 군사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국내 총생산 GDP의 32.4%인 95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비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8개국에서 평화 상태가 나빠진 반면 93개국에서는 평화가 증진돼 2017년 세계 평화지수는 1년 전보다 약간 개선됐습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63개 가운데 47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또 분쟁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798억 달러로 GDP 대비 4.5%를 나타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이어 뉴질랜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덴마크 순이었습니다. 최악의 국가로는 시리아가 꼽혔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수단, 예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일본은 10위, 중국은 116위, 미국은 114위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인도적 지원과 종교 교류 차원의 민간단체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단절됐던 남북 간 민간 교류가 새 정부 들어 다시 본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인도적 지원단체 2건과 종교단체 6건 등 모두 8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2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승인된 접촉의 사업 목적은 인도적 지원 협의와 순수 종교 교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단체의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서 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대북 접촉이 승인된 인도적 지원단체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어린이어깨동무 등 두 곳입니다. 또 종교단체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평화삼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그리고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 등 여섯 곳입니다. 접촉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앞으로 북한 측과 팩스나 전자우편, 제3국에서의 접촉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갖고 사업을 구체화한 뒤 방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과의 민간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첫 승인 조치로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다시 텄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6.15 남북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 접촉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대북 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모두 10곳이 돼 북한과의 교류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56개의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이번에 접촉 승인을 받은 8개의 민간단체 가운데 6곳이 회원단체로 한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 사이에 미사일 발사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과만 이제 발맞추어서 이렇게 뭐 민간단체들의 접촉에 대한 수리 부분이 향후 봤을 때 뭔가 좀 더 그 많은 단체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한편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서울지역본부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가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지중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북 공동행사 장소로 평양과 개성을 놓고 남북한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잘 정리될 것이라며 공동행사를 위해 방북할 경우 남측 대표단 규모는 100여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곽영주 운영위원장은 6.15 공동행사와 관련한 방북 승인 여부는 이후 다른 민간 교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성이 있다며 북한의 잇단 도발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흐름, 한국 내 여론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목적한 바대로 그런 규모를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 정서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통일부는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민간 교류라도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과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6.15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방북 승인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라진항을 거치는 러시아의 대북 협력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라진항과 핫산을 잇는 철도 노선의 운송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여행사는 라진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대북 경협 사업이 민관 양 분야에서 활기를 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라진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관광회사 아미세 한 관계자는 언론에 오는 7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라진을 방문하는 관광 상품을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여객선을 타고 라진으로 가 5일 동안 머무는 이 관광 상품의 가격은 미화 약 47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라진에 머무는 동안 주변 사적지와 명승지, 식물원을 방문하고 공연도 관람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최근 블라디보스토크항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정기 여객 화물 항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회사가 운영하는 이 항로에는 북한 망경봉호가 취항해 일주일에 한 번씩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시간은 약 9시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로 오가는 해상 정기 여객선이 취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라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 노선의 운송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의 장혁 철도상이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정부와 해당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하산에서 출발한 물품은 라진항을 경유해 한국이나 중국으로 운송하는 라진 하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 한국이 포함되는 남북러 삼각협력사업이었지만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한국이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현재는 북러 양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라진 하산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최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러 합작기업인 라손 콘트란스가 러시아 석탄 111만 톤을 라진 하산 철도를 이용해 북한으로 운송했습니다. 북러 당국은 올해 운송량이 250만 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운송량은 5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북한 간 올해 1분기 교역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5%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가 지난 4월 북한 취약계층 76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고 WFP는 설명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시케버 대변인은 1일 VOA에 지난 4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임모 등 취약계층 76만 400여 명에게 1,90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한 명당 하루 83g의 식량을 지원한 겁니다. 이는 전달인 3월에 취약계층 68만여 명에게 1,760톤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약 7% 증가했지만 취약계층 한 명이 지원받은 식량만을 보면 다소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여 명에게 1,950톤으로 취약계층 한 명당 하루 101g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시케버 대변인은 세계 식량계획이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4월에도 타가소와 유치원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수준밖에 식량을 지원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3월에도 자금 부족으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강화 식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4월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자금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의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타민 혼합식품 부족으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 정도 분량의 영양 강화 과자는 제공됐다고 세계식량계획은 밝혔습니다. 또 타가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에게는 영양 강화 식품과 영양 과자가 표준 배급량의 3분의 2만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내년 말까지 대북 영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억 2,8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1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2.4% 수준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이 최근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에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34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결과를 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34건의 강제 실종 사건 중에는 납북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중에는 1968년 7월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납북된 가덕호선언 김상윤, 박종업 씨와 1971년 1월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하다 북한 군인들에게 끌려간 희영 37호에서는 박기륜, 박천양 씨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2011년 양강도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김광복 씨와 1999년 평안북도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김광재 씨 등 북한 주민 14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1994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1995년에 요덕관리소에 수감된 김인복 씨와 1981년 북창관리소에 수감된 이희도 씨 등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뒤 연락이 끊긴 4명도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1978년 한국 홍도에서 납북된 홍건표 씨와 2000년과 2001년 각각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 한한채와 이태봉 씨가 포함됐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게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실무그룹에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무그룹이 편파적이고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 어부, 북송 제1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여 명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저희 B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국내외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반응 좀 알아보고요. 미국이 왜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기로 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인 유치원생 등을 태운 버스에 불이 나서 1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의 방화가 원인이라고 오늘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상관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뭐 예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한다. 이런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파리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협정의 비구속적 조항 이행을 당장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리 협정이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서 미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으로 재협상할 수 있다면 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는 즉각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요. 이날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탈퇴 결정은 미래를 거부한 것이다 라면서 미국은 파리 협정 전면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주지사들과 60여 개 도시 시장들도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은 이 주정부 차원에서 연합해서 파리 협정에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국 기후동맹 결성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있군요. 각국 뭐 분위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탈퇴 선언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파울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가요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은 국제적인 협력의 주춧돌이라면서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발 도상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특히 이례적으로 영어 연설을 통해서요 파리 협정 탈퇴 결정을 미국의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기후변화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과학자, 기술인들에게 프랑스에 와서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중국 측의 입장도 주목되는데요. 뭐 미국과 함께 주요 탄소 배출국 가운데 하나죠.
네.
미국이 빠진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중국이 유럽 국가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협정 관련 담화가 예고된 어제 중국 외교부가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 기후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계없이 협정을 계속 지킬 것이라면서 나머지 참가국들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요. 오늘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의 회담을 통해서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또 저개발 국가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등을 규정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한국에서도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에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파리 협정 탈퇴 담화에서요. 이 UN 녹색 기후 기금, 이 GCF에 내는 모든 분담금을 중단하겠다라고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UN 산하 기관인 이 GCF 사무국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GCF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이 빠지면
예.
뭐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걸로 한국 언론들이 우려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당분간은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게 무엇이고 또 미국은 왜 이걸 탈퇴하기로 결정을 한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라는 것은요. 지구 곳곳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인데요.
예.
미국을 포함한 195개국의 합의로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 지구 온도 상승 수준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는 게 목표인데요.
예.
이를 위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원인인 공장과 자동차, 난방 등의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예.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지만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규정상요 규약상 2019년 11월까지 탈퇴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예.
최종 탈퇴까지 앞으로 2년 반가량 걸리는 건데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한 4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서
네.
이 문제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 주요 현안이 될 수도 있는 걸로 주요 언론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가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그 최종 탈퇴가 실현되지 않고 오는 2020년 11월 차기 정부의 선택에 따라 파리 협정 복귀도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탈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네.
당장도 불가능한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이제 먼저 한 셈이군요.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 파리 협정의 기반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탈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 1992년 출범한 협약에 대해서 미 상원이 인준했기 때문에 뭐 빠져나오려면 역시 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예.
미국 민주당이 파리 협정 탈퇴에 줄곧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되는 이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택하진 않을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
예.
법적 구속력이 없는 파리 협정 조항들을 뭐 즉각 이행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 내에서 탈퇴 효력을 진행시킬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에서 한국 어린이들도 탄 이 버스에서 불이 나서 13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당국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산둥성 공안청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지난달 웨이하이시 터널에서 발생한 한국 국제학교 부설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인 운전사가 운행 전날 해고 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휘발유를 사서 계획적으로 버스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된 걸로 공안청이 밝혔습니다.
네, 이 사건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국인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그리고 어린이 11명 이렇게 총 13명이 숨졌는데요. 사망한 어린이들 가운데 이중 국적자들을 고려하면 1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네.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난 데 대해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여론이 한국에서 들끓었는데요. 한국인 유족 대표단은요. 사건 직후부터 당국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중국 외교부가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예.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운전기사가 극단적이고 엄중한 폭력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악하며 비통해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예.
사망자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유족의 위로를 보낸다. 중국은 사후 처리에 전력을 다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범죄였다 이런 결론이 난 건데
네.
그렇다면 뭐 가장 피해자 많은 피해자를 낸 곳이 한국이지 않습니까? 한국인 유족 대표단은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당초 한국인 유족들은요 산둥성 공안청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영상 등에서 고의적인 방화 혐의를 살필 수가 없다면서 사고를 운전기사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듯 보인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예.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 신청을 중국 당국에 공식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추가 설명을 들은 유족들은 또 결과에 수긍하고요. 사건 수습을 위한 후속 절차를 기다리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 한국 외교부도 반응을 내놨군요.
네, 한국 외교부 측은 오늘 중국 당국의 수사 발표에 대해서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중국 측이 장례 절차 또 보상과 유족 지원 등 합당한 사후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중국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칭다오 총영사관을 통해서요 현지 당국의 사건 수습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아주 강하게 추진했던 것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잖아요.
네.
거듭해서 법원에서 이 제동이 걸리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이 소송이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이제 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가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예.
예, 법무부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미국 사회를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으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조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잠시 지난 일들을 한번 좀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지금까지 모두 두 차례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1월 말에요.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과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고요.
예.
또 시리아 난민의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게 문제가 됐습니다.
예.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소송이 제기됐는데
예.
이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예. 항소 법원에서도 같은 이제 결정이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행정명령의 경우는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지 않고 수정된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3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예.
적용 대상을 그 이라크를 뺀 6개 나라로 줄였고요. 시리아 난민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과 종교에 관한 문구 역시 삭제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근본적으로 종교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또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 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수정된 행정명령 소송에서도 역시 행정부가 졌습니다.
예.
지난주에 버지니아주에 있는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시행정지 명령을 유지한 겁니다.
예, 압도적으로 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0대 3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서 찬반이 갈렸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사들이 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전후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든 이슬람교도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발언한 것 등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 대통령 취임 전에 한 발언까지 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 운명이 연방 대법원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판결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현재 5대 4로 보수 대 진보가 나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성향만 보면 행정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또 변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인데요. 케네디 대법관은 원래 보수 성향이지만 동성혼 합법화 등 여러 중요한 결정에서 또 진보 판사들의 편에 선 이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케네디 대법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네, 현재 행정부가 요청한 건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법원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것인데
예.
이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2주 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소송의 핵심, 그러니까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인데요. 대법원이 심리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10월 다음 회기에 다룰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평양은 구름이 많이 끼고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역시 구름 끼고 중강 강계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는 차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6도. 개성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26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풍산, 청진 삼지연 등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 삼지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1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동해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5에서 4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연방노동부는 미국에서 지난달 13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잠재적 실업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비율도 8.4%로 지난 2007년 1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달 18만 2천 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 상황이어서 당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전체 노동 연령층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거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2.7%로 전달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의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인 4월에 비해 0.2%, 1년 전에 비해서는 2.5%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협정에 재가입하거나 미국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협정을 새로 만들기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재협상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며 미국은 파리 협정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지구온난화 퇴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유럽연합 고위 관리들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공동성명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저개발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돕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씩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오늘 개막한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기자들에게 내일 행할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국제 질서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화하고 각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감당할 능력을 지원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미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북한과 관련된 9개의 기관과 개인 3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것으로 북한 군대와 핵,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과 함께 노동자와 석탄, 광물, 그리고 해외 금융활동을 통한 북한의 수익을 겨냥한 것이라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조선아이언공업회사와 조선컴퓨터회사, 송이무역회사, 그리고 러시아 석유회사 등이 올랐고 개인으로는 베이징 고려은행 대표 리성혁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김수광, 러시아인 이고르 미추린이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러시아 민간 해커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곧 실시될 독일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관한 물음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러시아 애국자들이 외국 선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그 같은 공격으로 유럽이나 미국 또는 그 밖에 어느 곳이든 선거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